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타협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거절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항상 우리에게 순탄한 삶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당하는 비아냥과 조롱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는 자영업 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코로나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원들을 신방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바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사유서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지만 교육자인 저 역시도 마음이 참 착잡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여러분이 좀 기억나는 선지자가 누가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텐데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가 행했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무엇인가 힘도 세고 오른손에는 지팡이 큰거 있고요. 뭔가 좀그 위엄이 느껴지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준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참신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두 명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만 들었을 때도 엘리야는 무엇인가 초인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그는 길르앗에서 활동하는,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은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길르앗 안에 있다, 아니다, 밖에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셉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다는 것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르앗은 어디일까요? 길르앗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은 이 북쪽의 동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대입하자면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동편에 위치한 이 길르앗을요, 우리가 좀 더 보자면 이 서편과 동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요, 서편과 동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차별이 심했어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단강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는 한 200m 정도 낮고요, 사해는 한 400m 정도 낮거든요. 그리고 서편으로 가면 바로 에브라임 산맥과 유다 산맥으로 확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편으로 가면 고원이 확 이어져요. 그리고 그 고원의 끝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요, 요단 계곡이라고도 했어요. 요단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교류가 적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억양도 달랐습니다. 이 길르앗은 동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두리 지역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별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요, 이 차별의 시작은 우리가 사사, 입다를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입다가 사사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도움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런데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참 웃기게요, 오히려 역으로 찾아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함께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입다가 황당하잖아요. 결국엔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투가,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길르앗 지파가 승리해요. 근데 남은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나루턱에 자리를 잡고요,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쉿볼렛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편과 서편의 억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쉿볼렛이라고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 수가 4만 2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부터요, 동편과 서편의 갈등은 고조가 되었고요, 서편에 있는 사람들, 가뜩이나 요단강 때문에 교류가 적었는데 예전에 우리 지파를 학살시켰던 그 나쁜 동편 사람들 싫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 지역에서 활동했다고요? 길르앗 지역에서 우거했다고 합니다. 그의 출생지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디셉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주 무대가 차별받는 소외된 지역,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 지역인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것은 바알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딱 비가 5개월 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기간은요, 유일하게 여기에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작물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7개월 동안엔 아무래도 이제 가뭄이 있는 겁니다. 건조한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요,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바알 신이 노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일단 그 물과 비와 이슬을 주관해서요 풍족하게 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추측하건대 왜 남은 기간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느냐라고 바알 선지자들한테 물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탓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엘리야는 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 말씀, 이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시에 여러분, 아합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부흥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시대부터 해서 정치적 경제적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기였어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마리아 곧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습니다. 바알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그 당시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또한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덧붙여 있으면서 이 아합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그는 진노합니다.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아계심은 원어로 하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를요 우리가 좀 순화해서 살아계심, 영어로 보면요 live예요. 그런데 한 학자는요 live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by the life of Yahweh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그렇게 명령하고 선언해라 맹세해라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 전혀 없어요. 그는 단지 길르앗의 변두리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에 이 사람이 이제 분을 낸 것이죠.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알이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바알이 주관하고 있는 비와 이슬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무런 명령 없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노,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이 분노가 일어나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주류가 아니었던 엘리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그를 아합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면서까지 엘리야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땐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중심부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무엇입니까? 숨으라입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여러분, 숨을 곳이 많아요. 시냇가 아니어도요 동굴에 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딘가 사막에 숨어버리면 어떨까요? 차라리 모세처럼 그냥 어디론가 막 달아나도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가뭄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시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생명으로 많이 비유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조차 지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엘리야의 맹세처럼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맹세하였던,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외침을 내뱉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덧붙여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물만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양식을 주셔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요 그리시네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청년들 중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서 그곳에 숨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요,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진짜 먹을 것을 주시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희 진원 중에 한 청년에게 전화 심방을 했는데요,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청년은 요가 강사예요. 어떤 센터나 어떤 곳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그 강의들이 다 폐강이 됐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되겠지. 아니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가 강사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수익이 낫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과 통화를 하면서요, 너무 기쁘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 누가 돈이라도 줬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요가 강사를 하다가 이 일을 이제 내려놓고 탈모 병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탈모 걸리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관리해주고 상담해주고 이 일을 하는데, 본인이 내가 이걸 이렇게 재밌어 하는지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가 강사만 이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두피 마사지를 해주고 좋은 샴푸를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잘 이제 이 머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기쁨이 있고. 제가요, 나중에 제가 꼭 한번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도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것을 좀 소개를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또 한 청년은요,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요, 사업을 했고 교회 근처에다가 이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사업을 좀 확장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하는 일은 여름에 행사 때 어떤 행사 용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분리를 해서 교회 근처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와,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이 사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코로나가 바로 온 거예요. 최근에 이 청년이 이 사업을 이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 손해가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 뭐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도 이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는데, 이 청년이 리더로 섬겨요. 리더, 저희 지는 이제 교적을 다 쓰게 하거든요. 리더가 이 조언들을 이 확인해서 교적을 이 작성하게 하는데, 본인 기도 제목을 엄청 길게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죠. 그 중에 한 대목이 저의 마음을 참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이 좌우를 살피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주시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사업을 정리함에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 가서요, 신약의 한 인물 중에 그리스도의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신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실패자로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 정말 너무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뭔가 신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생선과 떡이 있는, 그리고 숯불이 있는. 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회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생각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디베랴 호숫가, 이 시간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디베랴 호숫가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했기 때문에 실패자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거룩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볼품없는 출생지, 그가 사역했던 곳은 변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엘리야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가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듯이 엘리야 역시 그리스도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고통과 눈물과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과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통을 단지 성도라는 이유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시간을 한번 봅시다. 엘리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물이 있네요? 물을 마셔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툭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떡을 툭 떨어뜨려줘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하루 종일 먹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또 물을 마셔요. 배가 고파요. 하늘에서 까마귀가 또 날라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툭, 떡을 툭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다 조리된 고기를 던져줬을까요? 아니에요. 날고기예요. 그거 어떻게든 해먹어야 돼요. 그 시냇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든 불을 지피고요.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의 시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배웠을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향하시는 거지? 도대체 이 끝은 어디지? 근데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까마귀가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시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어떤 시기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가 마르고 난 다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를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겠네. 착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걷고 있는 삶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기보단 하나님께 온전히 그 공급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엘리야의 그리스도의 가에